자, 우리 지난주는 왕이 금해야 될 세 가지 그리고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될 한 가지 영적인 3일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죠. 자, 그런데 결국 인류 속에 일어나고 사라졌던 뭐 인류까지 가지 않아도 성경의 역사인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일어났고 사라졌던 수많은 왕들의 최종적 결론은 결국 실패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의 가슴 한복판에 항상 뭐에 대한 열망이 있었죠? 진정한 왕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어요. 바로 그 왕은 왕 중의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고백으로 결론이 맺어졌었습니다. 자, 오늘은 왕 다음에 이제 선지자, 그것도 한 선지자를 일으키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를 살펴보면서 18장을 크게 두 구분으로 나누어서 저 앞부분은 너무 자세히 들어가질 않고 스케치하듯 지나가고 한 3분의 1 정도의 결론 부분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집중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신명기 18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레위 사람 제사장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으니라.
레위 지파는 아시는 것처럼 다른 지파들처럼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일절 보이는 유업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땅도 그들에겐 분배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들을 모든 지파가 먹여 살려야 돼요. 같이 나눔으로써.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레위 지파는 오늘 2절의 끝부분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된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으로만 살도록 이들에겐 특별히 구분을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만 살도록. 자,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신령하고 거룩하고 특별한 지파처럼 우리가 얼핏 보여집니다만은 이 레위 지파의 그 깊은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썩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선 우리 창세기 39장을 좀 한번 열어보십시다. 창세기 39장 본문 없어요. 찾으십시오. 39장 5절을 좀 볼까요? 5절. 아, 49장입니다. 죄송합니다. 49장 5절.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레위라는 아들이 등장을 할 거예요. 5절을 보시면 야곱이 임종 전에 이제 유언 겸 어떤 계시적 차원에서 열두 아들 하나하나에게 계시를 유언을 남깁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바로 이 레위가 오늘 등장하는 그 레위 지파의 뿌리 조상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뭐로다? 도구로다. 자, 6절 다 같이 시작.
내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수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같이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자, 이게 무슨 유언이 이런 유언이 다 있나 싶죠. 자, 여기에는 사실 유언의 성격보다는 계시적 성격이 좀 강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들이 이렇게 저주에 가까운 계시를 아버지를 통해서 받게 된 사연이 있어요. 이들에게는 친남매 중에 디나라는 야곱의 딸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디나가 세겜에서 마실을 나갔다가 그 세겜 성의 아들, 이름도 세겜이에요. 아들에게 그만 몹쓸 짓을 당합니다. 근데 거기는 1절 아버지 야곱의 언급이 소개되질 않아요. 그 사건에 대해서. 이 소식을 듣고 친오라버니인 시므온과 레위가 돌아와서 부흥기 탱천해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해서 복수극을 벌입니다. 근데 그 복수극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수극을 벌이는데 좋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누이 동생을 그러면 데려가라 해서 제안을 하는데 우리 민족과 혼인을 하려면 전부 할례를 행해야 된다. 여러분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일주일 정도 시간까지는 거의 걸음도 걷질 못합니다. 엉그적 엉그적. 그래서 우리 그 아기들 이제 그 포경 수술하고 나서 걷는 거 보면 아주 웃기지도 않아요. 그 조그만 아기들이 고틈에 그래서 끙끙 그 고통이 한창 치달을 때 이들이 군대를 끌고 들어가서 세겜성을 저 북쪽에서 자라는 피바다를 만들어요. 피바다. 처절한 복수극을 벌입니다. 이때 이 소식을 접한 아버지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다 나를 해롭게 하는 일을 했구나. 그러니까 딸의 안위나 그 딸이 당한 상처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참 야곱이 그런 거 보면 너무 야비한 면도 있고 정말 야곱스러워요. 그러니까 오라비들이 더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러면 우리 누이가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까? 그때 결정적으로 아버지 야곱과 이 시므온과 레위가 완전히 등을 져요. 이 성경에 나오는 실화입니다. 실화. 야곱이 그 사건을 지금 기억하고 임종 직전에 이 두 아들들에게는 저들은 폭력의 도구로다. 잔해하는 기계로다. 저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이게 뭐 유언도 아니고 거의 저주에 가까운 내용으로 지금 퍼붓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두 가지 예언을 당해요. 뭐냐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래서 그들은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업을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중에 나뉘어져서 다 흩어져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 또 등장을 하는가 하면 이 후손들이 출애굽기 32장을 좀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찾으세요. 32장 열어놓고 몇 절을 보시냐 하면 25절 25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26절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자, 여기 누구를 소집하죠? 레위 자손을 소집해요. 갑자기 누가? 모세가. 자, 저를 잠깐 보실까요? 이 소집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 야곱에 의해서 그렇게 흩어지도록 명령을 받았고 또 유업을 받지 못하도록 예언이 되었던 이 지파들을 특별히 모세가 지금 따로 소집을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산 위에 율법을 수여받고 내려왔더니 밑에서는 우상 숭배에 빠져서 아론을 중심으로 온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난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났어요. 절대 이 새롭게 시작한 새로운 민족, 새로운 공동체에 이런 것들은 용납될 수가 없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상 숭배에 빠졌던 사람들을 어떻게 처분할까 하다가 레위지파를 소집해요. 레위지파는 뭘 잘 쓰죠? 칼 쓰는 데는 이력이 난 그 집안 내력이 있어요. 해서 28절 우리 찬양대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다 같이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에 백성 중에 몇 명이 죽임을 당합니까? 여러분, 100명도 죽이기가 힘들어요. 근데 하루에 이 레위 지파들이 소집이 돼서 우상 숭배에 빠졌던 사람들을 처단을 하는데 그건 모세의 율법과 명령을 따라 처단을 한 겁니다. 3,000명을 죽여요. 자, 그런데 훗날 40년이 지난 다음에 신명기 기자는 모세겠죠? 모세는 이 일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잘 보세요. 신명기 33장을 넘겨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도 후에 다룰 내용이지만 신명기 33장 8절 9절을 전체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니.
구절 내용이 좀 이렇게 뭐 잘 앞뒤가 안 맞는 듯 느껴지죠?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는 레위를 얘기합니다. 당연히 그의 부모에 대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그의 형제들에게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뭐를 준행한 거래요? 또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이게 무슨 얘기죠? 예, 이런 얘기입니다. 이들이 자기들의 그 칼로 아버지로부터 받은 저주에 가까운 유언 때문에 얼마나 비참한 예언과 유언을 받았는지 누구보다 뼈저리게 잘 겪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우상 숭배에 빠졌던 자기의 형제들을 율법을 따라 모세의 명령대로 3,000명을 하루에 처단하는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일을 뭘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모든 가치 기준에 첫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부모 형제라도 말씀에 위배되면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들이 이렇게 쓰임을 받아요. 그 레위 지파가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렇게 나중에는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땅에 분깃 없이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도록 살아가는 제사장 나라가 돼요. 이 레위 지파는 결국 오늘 사실상 누구를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피 흘리기 좋아하고 항상 육의 판단과 기준에 따라 살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로 붙들려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이야기를 오늘 신명기 18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제사장 나라로서 정말 하나님만 의존하도록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설정하신 나라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그 계시와 저주에 가까운 유언 같은 내용들은 사실상 뭘로 바뀌는 거죠?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레위 지파의 역사입니다. 오늘 18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꼼꼼히 보십시다. 2절.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사실은 창세기에 나오던 레위 지파 같은 사람들인데, 레위 같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어느 날 심판당하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심판당하신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 이제 그분의 도구로. 그래서 너희는 다 왕 같은 족속이요? 뭐라? 제사장이요? 나라라 그랬어요. 나라. 여기에 보면 이 18장의 배경이 사실은 어디에 등장하는 내용인가 하면, 우선 한 절을 읽고 좀 건너가 보십시다. 9절보다도 5절을 좀 읽어보십시다. 5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고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것이 레위 지파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도록 구속받고 선택받은 중요한 이유예요. 자,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찾지 말고 나중에 집에 가셔서 확인을 하십시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호렙산 밑에 출애굽에서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어디에 서 있냐 하면 산 기슭에 서 있습니다. 산 기슭. 제가 좀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잘 그리지 못하는 솜씨지만 뭐 어려운 그림이 아니니까 제가 그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제 호렙산이 있다고 합시다. 이들이 지금 호렙산 아래 도착을 했죠. 자, 근데 하나님은 산 중턱에 임하셨어요? 아래 임했어요? 꼭대기에 임했어요? 하나님은 여기에 임했습니다. 산 꼭대기에. 성경을 보시면. 그런데 백성들은 지금 여기 있어요. 근데 이 사이를 누가 왔다 갔다 합니까? 예, 이 사이를 모세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백성들이 여기 올라가다가 천둥번개 지진 우레소리에 기겁을 하고 뒤로 물러나죠. 하나님이 누구를 부릅니까? 아론과 모세만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받은 말씀을 내려가서 이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의 구조를 보면 이 구조하고 신묘막측하게 똑같습니다. 여기가 뜰이에요. 지성소는 어딜까요? 여기입니다. 지성소는. 여기는 아무나 들어가서 제단에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모세는 이 중간자, 이걸 또 다른 말로는 중보자라고 합니다. 근데 모세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겼어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는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일으키겠다 그래요, 본문이. 그러면 모세에게는 두 가지 역할이 있는 거예요. 첫째, 모세에게 몇 가지 역할이 있다? 두 가지 역할이 있어요. 하나의 역할은 뭐냐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 호렙산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맡은 이유가 모세 속에 하나님께서 오실 누구를 투영시키고 싶었던 건가 하면 오실 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투영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 형제 중에라는 말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이야기를 슬쩍 거기에 감춰 놓는 거죠. 또 하나, 모세가 맡은 역할이 있어요. 모세는 결국 가나안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여기엔 가장 강력한 원인이 뭐냐면 모세는 인간으로서의 뭘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한계, 한계. 그래서 모세는 산 정상과 기슭에 있는 백성들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중보자의 역할을 맡았는데 그는 선지자도 되고 제사장도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만은 사실인데 그는 결국 뭐를 가진 존재죠? 한계를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이와 같은 선지자들을 계속 매년 갈아야 돼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 대제사장들이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영원히 혼자 죽지 않고 합니까? 계속 죽으면 또 바뀝니까? 죽으면 또 바뀌어요. 모세도 가죠. 모세도 갑니다. 결국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는데 사명을 마치자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중적인 역할을 맡은 거예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상징적 메시지를 맡았고 이것은 중보자, 중보자. 또 하나는 그도 역시 상징이었기 때문에 뭘 갖고 있다는 거죠?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의식과 신앙 속에 누구를 기다리도록 참 선지자, 참된 왕.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삼중직이라 그러죠, 이것을. 첫째는 왕의 직분이 있어요. 솔로몬이 이 왕의 직분에,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이 왕의 직분에 실패해요. 그리고 두 번째, 대제사장의 역할을 맡았어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다 죽어요. 그래서 일시적이고 한계가 있는 하나의 모형에 불과했다 그 말이에요. 오실 영원한 대제사장을 위해서. 또 하나는 선지자의 역할을 맡았어요. 이것이 사실은 모세에게 세 가지 상징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누구의 모형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한계적 인간의 역할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이루신 분으로서 누가 오신 건가 하면 하나님의 참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몇 절을 보시냐면 신명기 18장 4절을 보십니다. 4절. 또 네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네가 처음 깎은 양털을 네가 그에게 줄 것이니. 5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네, 이것이 레위 지파에게 맡기신 이 땅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역할 속에는 사실 조금씩 조금씩 그리스도의 모형이 다 감추어져 있어요. 자, 6절서부터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앞에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열두 지파 형제들의 배려와 나눔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하셨어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다 넘어갔는데 이제 9절부터 좀 꼼꼼히 보십시다. 9절. 9절을 보시면 어떤 내용으로 가득 메워져 있는 거 아니? 이제 너희들이 들어가 살 가나안 땅의 상황. 거기서 뭘 조심해야 되는가?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또 점원을 나서서 일상으로 들어가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부딪혀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디에 노출이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가? 이제 그 얘기를 여기 빼곡히 담아놓고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9절입니다.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10절 시작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자 여기 지금 그 직책이 아니고 직분이 몇 개가 나오나 한번 좀 보십시다. 첫째 어떤 직분이 나오나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뭐 이런 그 우상 섬기는 그러니까 사사기에도 보면 사실 사람을 우상에다가 산채로 바치는 우상 행위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사실 우리나라 그 구전에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얼핏얼핏 나오죠. 예. 심청이 같은 얘기도 사실은 뭐 비슷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민족에게나 이런 종교적 과잉과 과유를 통해서 사람의 생명조차도 자기들의 기륭화복을 위해 수단화하는 그러니까 종교가 왜 우상숭배가 되냐면 종교가 자기들의 사익을 위해서 수단화될 때 기독교도 수단화될 때 기독교는 병이 드는 겁니다. 그 대상이 진짜 목적이어야 되는데 그 대상이 누구든 상관없고 내게 복이 된다면 기독교도 수단화시킬 수 있고 많이 수단화되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가 그럼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이제 첫째 이름이 등장을 하죠. 점쟁이.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기륭을 말하는 요술하는 자. 요술사. 요술사하고 마술사는 좀 틀려요. 그러면 이은결 씨가 그러면 어쨌냐? 뭐 그렇게 또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그건 예능으로 이해를 해야지. 뭐 어떤 분은 또 이은결 씨를 막 교회에 모셔다가 그걸 아이들한테 퍼포먼스를 했다고 막 기겁을 하고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막 너무 과민 반응을 하시는 경우도 봤는데 그 제 생각에는 뭐 사견이긴 합니다만 그렇게까지 볼 일은 아니고 어차피 마술은 눈속임 아니에요. 트릭 아니에요. 그 하나의 기술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그렇게 과도하게 또 확대해서 가는 것도 뭐 그렇게 썩 균형 있는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사견입니다. 사견.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요술하고는 마술하고는 틀려요. 자, 또 무당. 무당은 뭐 오늘날에도 저 미아리나 뭐 가면은 하얀 깃발 꽂고 많아요. 또 진언자. 하나하나 설명을 다 드릴게요. 또 다섯 번째 누굽니까? 신접자. 여자 이름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박수. 여기 뒤에 뭐 하나 붙이면 누구 이름 되는데. 또 일곱 번째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뭐 요 정도로만 일단 설명을 좀 하고 지나가십시다. 우선 점쟁이는 그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의 뜻을 캐는 자 그 뜻이에요. 점쟁이. 신의 뜻을 캐내는 자. 신의 뜻을 캐내는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의 내장 모양을 보고 또 점을 친 자든지 또 신의 뜻을 말한다든지 뭐 이런 것 외에도 각 나라마다 가면 그 민속 점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못지 않을 거예요. 저 미개한 또 나라에 가면 이런 것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모든 사물이 거의 다 신격화되어 있고 특별히 우리가 매번 가는 일본 같은 나라는 그 완전히 우상 덩어리고 집집마다 그 단지가 다 있어서 절을 하고 또 자기들의 개인적인 복을 거기다가 매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경배를 하고 또 빕니다. 또 기륭을 말하는 자는 이것도 하나의 그 점쟁이과인데 뭐 예를 들면 구름의 모양을 보고 징조를 얘기한다든지. 근데 그건 저도 조금은 해요. 먹구름이 몰려오면 비 오겠네. 뭐 그거 누구 못합니까? 예. 근데 조금 권위적인 폼만 잡으면 그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런 고대 시대는 그런 것들이 미개한 시대다 보니까 아주 그런 걸로 이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가나안이라는 지역은 더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미가서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미가서 5장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네, 미가 시대에는 이게 거의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이 다 타락을 해서 선지자들이 다 점쟁이처럼 살았어요. 예를 들면 미가가 그런 고백을 써놨죠. 입에 물면 화평을 외치고 물꽃을 주지 아니하면 저주를 말하느니라. 이게 누구한테 한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선지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선지자들이 그 정도로 타락했단 말이에요. 뭐 대부분의 선지자들 또 목회자들이 건강하지만 정말 일부가 늘 문제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봉투를 안 주면은 이상한 설교를 하고 봉투를 주면은 자손 만대까지 복이 될 거라고 축복을 하고 뭐 똑같은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일들이 있어 왔고 또 구약에도 그런 이제 내용들을 미가 선지자가 고발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한 군데를 좀 더 볼까요? 이사야서 29장을 좀 띄워주세요. 이사야서 29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심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지끌이리라.
네. 여기 신접한 자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성경에 보면 초혼자, 박수, 신접한 자, 이건 사실 다 한 과입니다. 이거 전부 다 과가 같아요. 어느 이제 강의를 듣다 보니까 누가 표현을 아주 잘했더라고요. 그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처럼 그 미역, 다시마, 뭐 이런 걸 구분을 안 한대요. 구분을 왜 안 할까요? 안 먹으니까. 그런 거 잘 안 먹으니까. 근데 우리는 왜 구분을 하죠? 그걸 먹으니까. 그게 좋은 줄 알고 먹으니까. 물론 영어 단어에도 그 하나하나마다 단어가 다 있긴 합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그걸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seaweed.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로 그냥 뭉뚱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신접자, 초혼자, 박수 다 쉽게 얘기하면 같은 과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다 구분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다 이거를 하니까. 예. 미아리 가면요, 이 무당들도 과가 다 틀려요. 예. 요즘 너 선생이 요즘 문제가 많아요. 너 선생이 뭔지 알죠? 유 선생. 예? 검증되지 않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요. 그거 다 믿지 마세요, 여러분. 예? 그걸 요즘은 뭐 너 선생 또는 유 선생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냥 여과 기능 없이 막 올려놓으니까 전문 지식이 없는 청년들이나 또 일부 사람들은 이게 뭐 그 유튜브에 올라, 아, 유튜브라 그러면 안 되지. 이게, 거기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걸 100% 신뢰하고 믿는 경우가 많다고요. 엉터리 굉장히 많습니다. 유독 가짜 뉴스 같은 게 전부 그 너 선생을 통해서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 그 선생뿐만 아니라, 이, 그, 인터넷 사이트 같은 데에도 보면은, 진짜 기사 같지 않은 내용들, 난 누가 연애하다 헤어졌는지 나는 관심도 없어. 근데 그게 막 메인 타이틀로 뜨고 그러는 거 보면 정말 그 클릭해서 들어가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이걸 내가 부득불 봐야 하는가, 예? 하는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영혼에 유익이 되는 기사가 없어요, 겨우. 한두 건 겨우 있을까? 이제 거기에 이제 올라오는 내용들 다 믿진 마세요. 오히려 정말 좋은 인문학 강의나 또 학교 그 공동단체에서 올려놓은 건강 강의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거 좀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으면 출퇴근 시간에 또 학교에서 찾아보도록 하지. 그 막 무작위로 여과 기능 없이 올려놓은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냥 정말 이 사람이 이런가 보다 속지 마세요. 막 그냥 80%는 그 아니다 생각하고 그냥 재미로 보면 모를까 거기에 너무 빠질 필요가 없어요. 이 미아리에도 가면은 무당들이 과가 많아요. 주로 병만 고치는 과가 있고 주로 이혼 전문 무당들이 있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 이렇게 쫓는 무당들이 있고 그 분야가 다 자기네들도 그게 하나의 또 밥그릇이니까 그거 다르더라고요.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여기 가나안에 우리나라 못지않은 많은 우상들이 이제 쭉 열거가 되고 소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라는 명목으로 이런 이단들이 특별히 젊은 세대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젊은 세대들이 이 유혹에 빠지기 쉬운 이유가 뭔가 선제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같은 데는 여기도 이제 신천지에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청년들은 잘 들으세요. 요즘 청년들이 참 힘들고 외롭잖아요. 그래서 신천지는 굉장히 관계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 이 현대 시대의 팍팍한 도심 속의 외로운 청년들을 관계로 전부 다 얽어매요. 그럼 거기 한번 두 겹 세 겹 얽어지면은 말처럼 그렇게 쉽게 못 빠져나옵니다. 엄마가 찾아가도 당신이 내게 왜 엄마냐 그래요. 뭐 그런 영상은 많이 보셨죠? 이단들이. 그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비윤리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설계하신 원초적 질서를 부정해요. 원초적 질서가 뭡니까? 이 땅에. 가정 아니에요? 가정. 근데 그거를 다 파괴하고 그거를 다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가 힘써야 될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는 건강한 말씀 선포. 두 번째는 뭘까요? 진정한 목양.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숫자로 보지 말고, 예? 교인들을 자꾸 숫자로 보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 속에 풀어내지 못하는 고통들. 이거를 패스토럴 케어를 통해서, 목양적 돌봄을 통해서 그들이 성경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거를 도와야 되는 게 교회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우리 교회가 한 목회자가 담당한 우리 성도의 수가 과거보다 훨씬 적어졌어요. 대신 성도들 과거에 비해서 교육자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자꾸 재직의 때마다 산술의 논리로 주장을 하거나 이해를 해서는 안 돼요. 왜 과거만큼 교회 수가 안 되는데 목회자는 왜 자꾸 더 늘어났냐? 그거는 산술적 논리예요. 그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계속 늘리겠다는 말이 아니라 또 늘릴 필요가 있을 땐 당연히 늘려야죠. 성도들을 진짜 꼼꼼히 세밀히 돌보기 위해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 목회자가 그저 성도를 최대한 온 힘을 다해 돌아볼 수 있는 그 미니멈 단위가 있습니다. 그거를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관리지 그건 목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앞으로 두 가지를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1년 내내 지속적으로 어디에서든지 건강한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두 번째는 그들이 어떤 경우에도 목양적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 그물망을 안전망을 교회가 만들어서 그들이 다른데 흔들리지 않도록 돌보는 것이 우리 삼일교회의 책임이에요. 이렇게 대형교회가 그게 가능한가? 그래서 더 조직을 세분화시키고 그 조직이 하나의 유기적 조직이 되도록 제자훈련을 통해서 꾸준히 만들어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삼일교회가 한국교회의 무슨 모델이 되겠다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모델이 아니라 한국교회 앞에 정말 폐는 끼치지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또 한 주를 여러분들이 삶의 선교지에서 건강하게 살아내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부르신 곳에서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보석 같은 청년들을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붙들려 살게 하시고 여름 내내 그 복음으로 어두운 땅,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녹아져 있는 그 땅에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려 순종토록 걷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제 마지막 해외 선교지 힌두권에 많은 청년들이 가 있습니다. 그 어둠의 땅에서 복음을 처음 듣는 이들이 받을 신선한 충격을 기대합니다. 예수의 피로 돌아오는 대륙이 되게 하시고 인도를 넘어 네팔 또 다른 힌두권까지 이 피 묻은 주의 복음이 흘러가고 증거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농어촌 선교로, 수도권 선교로 지금도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성도들의 순종의 걸음을 기억해 주시고 그 땅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이를 평생의 기쁨과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벌써 기온차가 온몸으로 느껴지는 입추가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듯 우리 신앙의 스타일도 다시 한번 일상의 말씀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분주하여 그동안 멈추었던 새벽도 깨우게 하시고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도 엎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부딪히고 감당해야 될 일상의 삶에도 우리의 지혜로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레위처럼 늘 분노로 들끓고 아픔으로 고민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피로 값주고 사시어 부르셔서 제사장 나라로 바꾸시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불러 쓰시고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큰 유혹이 나를 흔들어도 세상의 방식에 속지 않도록 도우시고 피 묻은 십자가의 방법으로 이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귀한 3일의 성도들, 해외, 군에 출타 있는 가족들, 먼 길 떠나 있는 성도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